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창단의 노래 한 곡 더 할 줄 알고 앉았었는데 오늘 한 곡 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빴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라는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꾸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 죄도 똑같지 않고 제 나름대로 다른 죄가 있죠. 그래도 저런 죄는 나는 저런 죄는 안 지었어. 난 저렇게는 안 살았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가늠하면 이제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불행히도 가늠을 할 때 아무도 몰래 하려고 했는데 그 들켰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 가늠했어. 그러고 막 떠들고 막 주위 사람들 모여들고 막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그 자를 끌고 와서 어떤 뭐 산비탈 같은 데 앉혀놓고 세워놓고 제일 먼저 여자 가늠한 걸 봤다는 사람이 막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그 뒤에 수많은 돌멩이가 날라와가지고 머리도 맞고 눈도 맞고 코도 맞고 뭐 등도 맞고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려 쓰러 죽으면 돌보덕이 하나 쌓아놓고 이제 떠나는 것이 보통 가늠한 여자들이나 그 범죄자들이 당하는 일이거든요. 딴 건 잘 모르지만 이 여자 가늠하다가 안 잡힐 줄 알고 가늠을 했는데 발각이 돼서 잡혔어. 이제 그 남자는 또 어디 간지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도 없고 막 이랬대 막 욕을 하고 발길로 차고 침을 뱉고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말이 자, 이 여자 예수님께 데려가 보자. 예수님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 가늠한 여자도 살려주실까? 거짓할 거야. 예수님도 죽이라 할 거야. 그럼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 여자 돌로 치지 말라 그런 소리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가 선하다 하니까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할까? 돌로 치라 하신다면 죄인을 사랑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가늠하다 잡히는 돌로 치지 말라 소리 할 리는 전무만무하니까 상당히 재미있네. 예수님을 알아볼 틈이 됐다고 삼 여자를 예수에게 걸어갔어요. 여자님은 그냥 끌려서 이제 왔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무엇은 율법에 이란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면 모르겠지만은, 아무 말씀도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어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돌로 치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와서 먼저 돌로 치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지혜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 말고도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책 잡힐 이유가 없겠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 돌로 치라.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변하면 너들도 죄 지었잖아 이 소리잖아 그죠? 맞아요. 너도 죄 있잖아. 네 성경이 어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정말 많은 죄가 있는데 죄를 하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집사람 진짜 전전해 보이는데 저 집사람 죄 한 번도 안 지었을까? 저 자매님 진짜 깨끗해 보이는데 저 자매님 진짜 죄를 안 지었을까? 아무도 아니야. 다 죄를 지었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 다 죄를 지었는데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나다 할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이 거짓말에 말도 안 돼. 저는 깨끗해. 저는 진실해. 그런 사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지구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가 다 있다 이런 이야기죠.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중에 잡힌 자를 끌고 와서 말하죠. 시사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 잡혀서 무슨 일이 일어나 돌로 쳐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죄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지 그죠? 맞아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 그래서 허물이 떠없던 사람들은 옷을 입고 살죠. 그죠? 옷 보고 난 짐승이죠. 우리에게 많은 허물과 죄가 있고 그런 마음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죄 속에 빠져 멸망을 받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이 세상 모든 죄가 예수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가 나오시는 거 보고 어제 안수해지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죄를 지었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밝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고 깨끗한 거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거나 깨끗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몇 반지 더 붙인다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한 죄 짓고 좀 적게 적은 죄 짓고 뭐 좀 그런 차이는 있어요. 거짓말 좀 많이 한 사람. 말만 하면 입이 거짓말이 부풀어가요. 뭐 이만 커졌다 작아졌다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지하게 착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 한 사람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말 하는 다 있다. 그렇다고 입만 열면 거짓하면 거짓말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심각해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요. 에이, 그다음 뭐라고 해요? 장사되지 거짓말 자기쟁이.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하도 안 지었느냐? 그런데 제가 막 거짓말 저 나쁜 죄 막 그렇게 마음을 탓하고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었어. 십계명을 율법을 주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거예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이 글씨를 손가락으로 두 번 쓰셨어요. 두 번. 제일 처음에 하는 손가락으로 글씨 쓰실 때는 십계명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제일은 내 앞에 다른 스님을 두지 말은 너를 우상을 섬기지 마 줄줄 나오지 그죠? 하나님 이와 이런 망령되니까 이제 말 안식을 기어 걸어가시고 십계명 그걸 쓰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십계명에 의해서 저주받고 죽을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하나님 신의 손가락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쓰신 그 성경은 글씨는 율법이고 두 번째 쓰신 글은 죄사함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가늠한 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가늠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두 번째 글씨가 없었더라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죠? 놀라운 건 성경에 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걸 깨우쳐 주시고 예수는 두 번째 글씨, 그 글씨는 무슨 글씨냐면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종살이가 되어서 늘 죄에 매여 끌려다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두 번째 쓰신 그 글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사해졌어. 살았어. 가늠한 여자는 첫 번째 법에 의해서 돌에 맞을 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앞에 그 글씨 쓰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봐요. 가늠한 여자가 그 몇 시간 동안이 잘 모르겠지만은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더러운 여자, 저런 여자 때문에 세상이 문제야. 저런 여자 죽어야 돼.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막 그 사람들에게 막 미움받고 침 뱉으면 그 여자들이 끌려가, 여자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뭐라고 말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우리 구원하러 왔다니 예수가 돌로 치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죄인인데 죄 없다 그러면 그 봐, 그것도 죄를 지은 율법을 어겼는데 그래 이래도 걸리고 죄도 걸리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도 예수님과 올 때 돌로 치라 치지 말 그 두 가지 이야기만 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 우리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서 치라 치지 말라 말고 다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여자 도려마다 거의 죽은 여자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나는 죽어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도려마다 죽어야 돼. 그런 막 정죄 속에 깊이 막 고통 막 절망 속에 있는데 예수님 이제 두 번째 글씨를 쓰시죠. 첫 번째 십계명 율법이고 두 번째 글씨 쓰셨어요. 뭐라고 쓰니 뭐지 딱 글씨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목소리에서 나와서 그들 귀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고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내가 죄가 있는가 생각하고 자기도 죄가 있거든요.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놓고 하나씩 한 도망갔어요. 얼마 시간 전에 그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 여자의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는 너를 정죄한 자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분명히 가늠하다 잡힌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죄인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셨나? 바로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여자를 살리듯이 우리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딴 걸 다 놔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보니까 자기 돌로 치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 둘이만 있는데 근데 그 여자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돌로 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도 뭐 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고맙다 인사를 하죠. 그 예수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무슨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저분이 나를 사랑해서 죽으면서 건져주셨네. 저분 내가 지은 죄를 저분은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저런 분 앞이라면 누가 가도 멸망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 이야기가 현재 우리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 한 사람 만나면 아, 쟤 도둑놈이야 하고 쟤는 늘 저 여잔 저래 누군 어때 우리만의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볼 때 우리나 그다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거짓말만 하란 말이냐. 그건 또 아니죠. 거짓말 안 하면 얼마나 안 해야 거짓말 안 하는 거냐.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깨끗하다고 해도 몇몇이 볼 때 그렇지 깨끗하지 않고 내가 악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데 그렇다면 만작은 쟤 진짜 매일 가늠하자. 동네 남자 다 와라! 하고, 이제 그렇게 가늠하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뭐 말이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놀라운 교훈은 여기서 예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여자의 죄를 보시고 그래 나 네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게 네가 평안해 냉정함이 그 이야기예요. 그 여자가 돌아갈 때 너무 감사하게 돌아갔어요. 자 문제는 여자가 집에 돌아가면 막 파란 걸음 하나 걷다가 감사하고 집에 문을 열어도 감사하고 문을 닫아도 감사하고 입을 펴고 누워도 감사하고 코를 골아도 감사하고 베개를 빼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뿐이지 그랬죠. 이 이야기가 진짜 감사한 것은 강남교회 형제 자매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 가늠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목사님 나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먼저 니 가늠합니까? 왜 날 내 이야기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사람 한두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늠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집에 범죄하지 않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돌려보내고 그는 집에 가서 다른 그 뒤로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난 가만히 잡혔어. 그래서 예수님 용서해 주더라. 다시 예수님 용서 받으면 돼. 다시 가는 와서 나는 집합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죠. 아, 진짜 그날 예수님 아주 죽었는데 예수 나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인데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 거죠. 우리는 삶에 바빠서 생각의 세계를 어느 누구도 일정하게 한 사건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정화가 얘기한다고 해도 어떤데 과할 때 있고 좀 약할 때 있고 다음에 똑같이 화를 내도 내가 잘할 때 화내놓고 못낼 때 화낼 때도 있고 삶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내 선 내 의, 내 거룩함, 내 잘난 것 그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선이 없고 의가 없고 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는데 죄가 있으니까 의가 없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인간들. 제가 목사라 돼서 종교전도자들이 이렇게 실수할 때는 붙들어 놓고 좀 책망도 하고 해요. 내 선배니까 나이가 좀 더 먹었으니까 야 너희 그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래이래 해라 하고 가르칠 때도 있고 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했었다 하고 또 설명도 하고 뭐 찾진 않아요. 매일 막 그런 잔소리만 하는 게 또 이런 얘기하면 박 목사님은 사람 불러 매일 잔소리만 하는 줄 아는데 잔소리 좀 하는 편이 제가 사람이 안 날락해도 좀 그렇게 돼서 사람 날 보고 잔소리꾼이라 하는 말을 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 감사한 것은 여자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어떤 돌멩이를 들고 왔든지 기관총을 들고 왔든지 상관 안 하고 예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면은 전년말에 인도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 재적 인원이 뭐 얼마 몇십만 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것보다 큰 홀 안에서 설교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홀 밖에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정식사 주면 양을 뭐 2만 8천만인가 뭐 2천만 2천마리 양을 2천마리 젊은 나 똑똑해가지고 나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날 따로 먹어서 양고기 뭐 안 먹었습니다만. 현재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돼. 목사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뭐 똑똑하나 훌륭한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단에 이제 서서 집회를 해요. 이번에도 가서 어떤 도시는 가서 이제 저녁에 큰 돌판에서 집회를 했는데 비가 부실부실 올라가랬는데 제가 단에서 비가 딱 그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 집회란 청중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그냥 뭐 비행기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제가 대통령을 한번 만났는데 아프리카는 1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통령은 고향에 가요. 아무도 안 만나요. 대통령 제가 이제 만나고 형제식에 이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만날 수 있다 합니다. 그걸 알아요. 비서실장, 아, 대통령 지금 바쁘시고 뭐 이러고 가면은 다시 전화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두 번 해보면 귀찮다 하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화를 했더니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허락하셨다고 오라는 거죠. 이제 1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기 고향에 가게, 고향이 얼마니까 뭐 하여튼 차로 한 4시간 넘어 걸리는 데인데 우리가 출발하기로 결정을 해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 차가 없어서 쫙 갔어요. 이제 그 도착을 했고 이제 그 대통령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저도 좀 밖에 있는 동안에 저기서 이제 전식 식사라고 정심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배고프던 차 얼마나 잘 먹었는지 잘 먹었어요. 점심 먹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오래전에 구원을 받으신 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뒤에 나라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나라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갑자기 이야기하시다 저한테 박정희 대통령 누가 죽였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세상에는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제 땅을 요구했는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인데 마지막에 아주 좋았던 게 그냥 가시지 말고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전 막 제 아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 헬기 타지 마세요. 특히 아프리카 가면 헬기 안 다 고물 맞았는데 그거 언제 떨어지는지 몰라. 지난번 어느 날 대통령이 헬기를 태워줘서 이제 가는데 아버지 타지 마. 근데 그 헬기 기장은 막 이렇게 놓지 마. 정말 평안하게 인도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간 한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됐는데, 가까이 됐는데, 헬기 탔어요. 40분 만에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헬기 탄 사람들 앞에서는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20명은 다 안 되네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으신 뒤에 그 나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막 안에 꽉 차 계시더라고요. 나하고 동갑이 나에게 똑같아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행사했을 때 제가 그 대통령 만났는데 저는 뭐 새파랗더라고 젊었더라고 같은 나이인데 아주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제가 원래 80인데 머리도 하얗고 좀 주름살도 좀 늙었는데 그럼 더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고 복음 안에 계시고 이러시니까 대화가 되니까 대화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땅이 좀 필요한데 좀 달라고 땅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야 밑에 그 사람들 보고 땅을 알아보라고 그래서 몇 개에서 우리 뭐 고르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땅이 큰 땅, 가까운 땅, 뭐 좋은 땅 이제 골라서 이제 같이 가는 형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땅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땅을 주실 것 같고 너무 하나님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여러분 고난 다 피하고 싶고 짜증스럽고 괴롭고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때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늠한 여자처럼 잡혀가지고 가늠한 잡혀가지고 돌에 맞고 그런 건 진짜 싫겠지요. 그죠? 안 그래요? 또 이런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죄도 있는데 문제는 그 어떤 죄든지 불문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담당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말이 그렇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거짓말한 죄도 도둑질한 죄도 가늠한 죄도 악한 죄도 우리 죄를 짊어지러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두 번 쓰셨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율법을 한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한 우리의 죄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번째 법은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살리는 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손가락 글씨 쓰실 때 십계명 율법을 써서 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늘 우상을 만들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되일 것이 안식일 거룩하지 쭉 쓰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와서 이제 예수 손가락에 쓰신 것은 내가 네 죄를 담당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들은 이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 우리도 다 한번 마음에 들었지요.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예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 우리를 담당하셨어. 예수님 대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그거 진짜 깊이 생각하면 육신 어렵고 힘든 거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나 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비행기 잘 타는 편이고요. 또 뭐 이렇게 여행 잘하고 특히 저는 이제 잡식 동물에 어릴 때 우리 친구들 말고 날고 잡식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전 뭐든 다 잘 먹기 때문에 음식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또 저는 뭐 비행기도 많이 좋아지더라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난번 이제 차를 타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정말 감사해 복된 삶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한 첫 번째 쓰신 글은 십계명 율법이고 그걸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쓰신 글은 하나님이 쓰신 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두 번째 예수 쓰신 그 글씨로 의해서 이 여자는 무죄가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내 죄를 짓지 않은 아무도 다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어도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죄를 지었나 얘들아 좀 조심하지 그렇게 말씀하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깨끗하고 의롭고 부진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가늠하여 더러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다음에 예수의 음성을 듣죠. 나도 너를 정죄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가늠하여 아직 가늠하여 예수님한테 다 낫네 다시 가늠해도 되겠다 그렇게 맘먹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너무 고맙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렇게 죽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수님 위해 살고 나 위해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여러 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저는 죄 때문에 많이 갈등하다가 레위기를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혼자서 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성경을 많이 읽은 편인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열 번 읽고 스무 읽다가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난 뒤 정리가 되어 가는데 내 죄를 연습제목 씻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제3에 대해 자세히 이제 생각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서 제3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3 받게 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글이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에서 제3 받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이만저만 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예, 저는 죄가 많지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쉽게 다 하시라고 이제 막 그랬어요. 저는 죄 사함 확실히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문제하면 제가 성가대였었는데 매주 토요일쯤에 성가 연습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다르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앞에 죄 사함 받은 간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장로님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지가 신앙도 제대로 뭐 지기 죄인이 죄 없다 말이 되냐 그래서 완전히 전 따돌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학교 가게 되고 선교학교에서 거듭난 선교사들 만나면서 조금 더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명백하게 있는데 내 마음에는 예수 피로 죄가 사해졌는데 저 형제, 저 친구도 믿으면 사해지는데
영원한 지옥을 면하는데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데 하늘에 복이 많은데 그걸 잘 설명해 주지 못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설명을 해주고 해주고 해도 그래도 우린 죄인이지. 맞아, 그 말이 맞아. 예수 우리 집에 죽은 건 맞아. 그래, 나도 알아. 그렇지만 우린 죄를 지었어. 그리고 그 지은 죄 사했어. 또 죄 지어. 그것도 사해. 맞지요? 우리 모든 죄 사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천에서 복음을 하다가 김혜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보은 장로교 장로님 딸이에요. 충남대 간호학과 사관선생님 후원을 받아서 매주 토요일 절마다 충남대 간호학과 사관 그 방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김혜영이라는 그 아가씨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저를 보고 얘기하기를 자기가 보은 장로교 장로 딸이에요. 자기 오빠도 뭐 그 장로 그 전부 다 다 장로는 장로교 파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한번 나를 불러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연세가 60이 되셨는데 저 인사하시더만 뭐 잘하십시오 하고 장로하는 게 말 못 듣는 바빠 어디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가서 집회 동안 안 돌아오셨어요. 그날 제가 집회를 했는데 그 보은 장로교 성들이 거의 다 장로님 몇 분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에. 근데 그게 제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줬는데 대전 갔다 오면서 김천서 좀 멀지만 보은에 자주 갈 때마다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형제하고 모아놓고 복음 교제를 다시 해줘 했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가는 동안에 자꾸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도 제사하고 막 기뻤는데 자꾸 율법 아래 가 있고 그래.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다 생각한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라도 자꾸 율법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 아니야. 내 죄가 사해져.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 김천에서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 믿음을 가질 전도자들을 만들어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나에게 선교학교를 하라는 것을 마음에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전도를 하면 잘하겠는데 선교학교를 어떻게 해 내가 주님한테 저고 그래서 이제 71년도에 우리 은숙이가 태어났는데 72년도에 태어났 72년 태어났는데 은숙이 태어나고 1년 은숙이 돌날 그 다음날 대구로 이사를 갔어요. 선교학교를 시작하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74년도에 영국이가 태어났어요. 76년도에 대구 파동에서 선교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때 선교학교에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 5명.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있는 어느 형제 모아놓고 선교학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요. 선교학교가 뭡니까? 선교사들 길러내는 학교다. 어디서 하면 여기 예배당에서 잠원에서 예배당에서 밥원에서 예배당에서 뭘 먹느냐고 밥 먹는다고 목사님들에서 굶는 처지에 가고 막 그러겠어. 자주 뭐 굶기도 했지만 선교학생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자동차 회사 사장 집에
가정부가 있어 나가신데 뚱뚱하고 나가신데 원래 그 아가씨가 교회를 나와서 보내 구원을 받아서 형제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선교학교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제 전도자 하고 전도신자 다 나가는데 그 자매가 머뭇머뭇하더니 저한테 왔어요. 이 동네 사람 내가 가정부였던 거 다 아는데 전도 말도 안 듣고 그렇다고. 그래서 막 전도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하더라고. 성경을 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때 거의 한 시간 늦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저녁 먹을 때도 안 돌아오고 나도 늦게 왔는데 입이 막 이렇게 커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자매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부산 교회에서 날 보고 그 자매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라 해서 갔는데 부산 교회에서 그때 모두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데 막 좋은 코어도 비싼 코어단 사입혀가지고 막 전도식을 하고 막 돌아왔더라고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 막 그렇게 전도자는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둘이 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 사는데 한번 만나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아내 없어가지고 저 단 사람하고 이제 그 살려 준비하는데 애를 세 명인데 자기가 남의 애 세 명 돌보는 일만 해요. 내가 자매 그러지 말고 예 저 아버지 맡기고 저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결혼하고 제 엄마하고 살아 그러고 자매 서울에 와 내서 복음 전으로 같이 길을 열어주게 하니까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찌로 뭐 딱 꿰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 참 내가 아 저 자매는 막 한 평생 복음 전했으면 막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반대로 세상에 빠져가 세상 냄새 풍기는 사람도 돌아와서 복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장래를 내가 좋아서 요리하면 좋고 이러면 돈 벌고 이러면 인정받고 이러면 잘 되고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이 계획한 천 가지 만 가지보다 훨씬 좋은 장래를 예수님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해가십니까? 아무렴 예수님 여러분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한 몸 하나 못 돌보아 주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루에 새끼 밥 못 먹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처음엔 잘 모르는데 한 번씩 해서. 저는 이제 해외 나가면 참 좋은 게요. 대통령이 많이 구원받았으니까요. 대통령이 저만 언제든지 반가워해요. 뭐, 케냐 대통령, 뭐, 그런 말라위 대통령, 뭐, 전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지난번에 이제 그, 작년 그 여름에 아프리카 갔었는데, 전용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케냐에 김성경 선교사가 뭐 건물 짓는데 어쩌고 그래서 살짝 이제 그 기장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와서 다 내리고 예, 저 케냐 잠깐 같이 갈 수 있냐니까 아 같이 간다 하더라고. 비행기 타고 이제 케냐에 갔어요. 가서 이제 건물 이제 이야기하고 케냐 대통령 만났는데 케냐 대통령 전직 목사였어요. 목사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지 막 내가 너무 반가워. 전에도 만나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구원도 받으셨는데 그러니 마치고 막 한참 이제 이야기하다 또 빨리 나와서 왔는데 영부인이 만나러 케냐 대통령 뒤에 만나러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대통령 만나도 같이 부부 사이인데 만나면 되는, 난 그런 생각도 못 왔지만 뒤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다음에 한번 만나자고 하고 말았는데, 이래야 대통령 만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너무 신기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 그거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막 감겨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반가워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 이야기가 딱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부인이 같이 만나도 되는데, 영부인 뒤에서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바로 가서 이제 수습했다 하고 이제 막 그런데, 다음에 한번 가겠다 하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실제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 학교 갈 때 내가 어느 학과를 선택한다든지, 어느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직장을 내가 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뭘 정해놨습니까? 가늠한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전에 가늠한 마음이 다 가서 가늠한 마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해서 돼? 안 해도 되도록 한 미끄러 주실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위해서 땅에 손가락에 글씨 쓰신 건,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이야, 잘 봐, 내가 말 잘 넣었다, 이 사람 살려줄게, 그게 아니고 그 여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 손가락에 글씨 쓰인 몇 글씨가 이 여자에게는 전에 전혀 없었던 다른 삶을 주어서, 어떻게 예수, 여자 가다 돌아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 난 돈에 맞아 지금 뭐 머리가 깨지고 막 뭐 피투성이 돼서 그때 막 끌어묻힐 인간이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돈에 맞아 죽은 인간을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죄를 범치 마라, 범치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가 돌아가면서 신발 찢어졌다고 화냈겠어요? 아니에요. 갔다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짜증내겠어요? 아니에요. 기쁘고 기쁘고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늠은 안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킨 또 가늠한 여자 똑같은 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첫째 그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새 삶을 여러분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 여러분 진짜 내가 속에 일어나면 이거 하고 싶다, 뭐 장사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뭐 막 그런 많은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 속 예수님이 하나하나 주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목사 되라, 나처럼 박옥수 목사처럼 되라, 좋다,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또 박옥수 목사 되면 싫을 거 하나도 없지요. 뭐 저 좋아요. 제가 제 삶 진짜 저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참 감사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가늠한 여자에게 세금 받는데 죽으면서 건져주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죄를 다시 범치 말라 하시면서 새
삶을 여러분께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그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가르마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서 제사 받고 밝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난한 여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예수 안에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계획했던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 아이들 잘 키워서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인도하는 그 삶을 산다면 천 가지 망할 주님이 은혜로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보험이라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굶을 때도 있었지만 생각지에 주님이 저에게 길을 열셔서 아무것도 얘기 안 했는데 양식을 주실 때도 있었고 도우실 때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어제 김천에 갔는데 수양을 하다 김천 그 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님 만났어요. 우리 이번에 김천 새로 간 목사님 그 이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제 옛날에 그 김천에 우리 살 때 배가 고팠어요. 우리 사람 배가 불룩한데 은숙이 가져가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우리 사람 데리고 그 과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달라고 만나시더라고. 근데 그 원장님하고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과들에게 시간 후 일주일만 가게 주신다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차례차례로 신앙을 가르쳐주겠다고. 원장님 참 저도 아래 보시더니 하라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찬송 가르치고 주는 나를 사랑해 하고 막 아이들 그 노래만 맞지 아침 저녁 그 노래 부르고 지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원장님이 자세히 뒤에 들으시더라고요. 그날 정심을 주시는데 너무 정심을 잘 차리시고 우리 막 감격스럽게 점심을 먹었어요.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내내 가르치는데 저녁을 또 주세요. 또 저녁을 먹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늦게 왔어요. 우리 사람 걸음을 잘 못 걸어요. 한참 걷다 보면 어디 가고 없어요. 보니까 저 뒤에서 저 뒤쪽으로 가면 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김천에 우리가 구미에서 칸타타 하는데 김천 중고등학교 저 뭐야 재단 이사장이란 분이 아 잘 아는데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아냐고 그제 그 원장님 이름을 대했더니 우리 아버지라고 말이지. 그리고 어제는 어제 그저께는 저 뭐야 저를 정신 모르고 가자 가서 늘 그 집에 가면 단골 불고기 집이 있어요. 정신 한참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래 또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삶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조금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주님이 기울어지면 가늠한 여자가 가졌던 그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 벗어나서 밝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전 세계에 다음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가서 그렇지 2년 12달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저를 오라는 데가 많아요. 한 번씩 그런 나라 가서 이번에 또 브라질에서는 작년에 제일 큰 교회 신부님이 저한테 연락을 보내왔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30분만 그 성당 노래 불러주고 목사님 20분만 메시지 전해주겠냐고 해서 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분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강단 앞에서 20분 전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신부님하고 계속 교제했어요. 신부님 구원을 받으셨어요. 교황청에다 연락을 했다 하다 내가 저 개신교 목사를 만났다. 아, 좋다. 만나라. 이번에 다시 이제 다가오는 저 뭐야 2월 달에 저를 초대하겠다. 신부님들만 한 70명 모아놓겠다 하더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복음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속에서 살아 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높은 분들만 말고 복음을 잘 길을 열고 또 이제 버리고 그냥 다 서울도 이제 버리고 뭐 여러분 다 얼굴 다 기억도 안 하고 다 이제 버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게 잠자리에 가면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냥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하신 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특별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기회가 다 참석하셔서 저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이야기는 꼭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째 뭐 잘 못했는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평생 안 잊어버려져요. 아, 나한테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행복하고요. 제가 장팔리가 처음 읍내에서 장팔리가 팔린데 심리 좀 못해요. 늘 걸어다녔는데 저 앞에 젊은 청년 둘이 가더라고요. 따라잡아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 가봤다 하더라고. 언제 가봤냐? 전에 교회에서 저 뭐야 공부 가르쳐서 며칠 가봤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심재열 형제하고 김종용 형제였어요. 그날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양장 지금 시다 한다. 양장 시다라는 게 뭐냐? 뭐 디디를 하더라고요. 뭐 양장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밤 10시쯤 돼서 퇴근을 해요. 오면은 집에 가지 말고 교회로 오라켰어요.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성경 읽으라고. 참 형제 젊으니까 쫙 읽더라고. 그 집에 가자라고. 그 형제 참 지금 귀한 일 다 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고 그냥 어린 아이들이라도 만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성경 얘기해도 어떻게 우지가 사요? 설명해 줘봐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이 제사함 받고 나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뭐 벤제차 타고 하는 거 비교도 안 되고 뭐 화려한 거 비교도 안 돼요.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돼가요. 진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는 막 손을 쓴 자매님 구원받으셨을 때 기도에 거의 50% 60% 손자매에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귀하게 사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아들이 그래 왜 연락 안 했는가? 그때 목사님 한국에 안 계셨다 하면서 아마 그때가 그 자매님이 한 100살쯤 돼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니까요. 100살쯤 됐을 텐데 아마 거의 100살 가까이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새해가 돼서 그냥 서툴지만 예수님 이야기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또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 이야기도 해보고 나에게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훌륭한 전도자한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통하여 제사만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 여러분 굉장히 감격스러워집니다. 가늠한 여자가 제 속에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다가 중노생을 살려주었을 때 그 고마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가 돼서 한 사람을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